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고 안 계시는데 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 웃길 때 그 하는 말 가운데에 나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이주일 씨가 해야 재미있는데 제가 하니까 재미없죠.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이면은 뭐 하나도 웃기지 않을 그런 말인데 이상하게 이주일 씨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웃죠. 근데 사실 이주일 씨란 그분이 고생을 참 많이 한 그런 분입니다. 어떤 20년 가까이를 무명 생활하면서 밑바닥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좀 뭔가 와닿는 게 있겠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걸 별로 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생을 또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죠. 나쁘진 않지만은 참 그건 달갑지 않은 거다. 그런 게 우리의 정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생이라는 것도 의미가 좀 있는 것이다. 잘만한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고생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말들이 안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젊어 고생을 사서도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젊어 고생은 늙어서 골병된다. 이런 말로 대받아치는 게 현대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이들을 앉혀놓고 부모들이 뭐 옛날에 내가 이런 고생을 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요. 궁상 떨고 있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게 지금 그런 시대예요. 옛날 부모가 그 고생한 것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다 했을 때에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는 이제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이 그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 그 고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TV에 무슨 인간 시대, 인간 승리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 사회에서 성공한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성공하기까지 그 얼마나 고생했던가 고생했던 그 이제 세월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야 참 성공해 좋겠다 하는 이런 시각들은 다 있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그 고생의 과정은 사실 그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 자체가 좋은 것이지 이제 그런 고생 없이 성공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살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 인물들을 그 말할 때에 이제 그 성경의 인물들이 이제 잘하고 또 성공한 거 이런 것을 빼가지고 그것만 달랑 골라가지고 강조할 뿐이지 그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그 고생을 하고 고난 겪었던가 그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고생은 빼버리고 성공한 거 듣기 좋은 거 이것만 들춰가지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면은 저렇게 잘 된다, 성공할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뭐 요셉, 야곱, 모세, 사도 바울, 이제 이런 분들을 말할 때에 우리가 보통 그런 분들을 신앙에 성공한 분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어느 한 사람 고생 안 한 분이 없잖아요. 야곱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 표현했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부모 집을 떠나가지고 그 하나님 약속만 믿고 떠다니는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분명히 부모 집에 있으면은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람들을 부모 집을 떠나게 하셔가지고 고생길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복의 근원이다 그런 복받을 것을 약속받았지만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복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후손이 잘 된다든가 또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흔히 말하는 그런 성공, 그런 축복, 그런 복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사실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것은 복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본받자 이렇게들 말하지만은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었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 하나님 믿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고생들은 싹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런 열매들 그것만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되려면 믿어야 된다. 회당이 기록기를 강조하잖아요. 모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지만은 모세도 보면은 이리저리 고생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그 뭐 아기 때부터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가 동족을 위한답시고 또 그 했는데 오히려 그 동족으로 인해 도망을 쳐버리고 40년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말이죠. 또 하나님 사명 받아가지고 일한다 했지만은 그 번번이 반대받고 원망받으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모세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타향 땅에서 그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잘 알 거예요. 목소리가 좀 그런가 보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도 그 주님이 당했던 수많은 그 고생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했던가 얼마나 고난받았던가 이건 생각하지 아니야. 그냥 구세주다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이 숱하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고생을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절대로 그분들은 타인 앞에서 초라하지 아니했던 항상 당당했다는 것이죠. 내 고생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를 아니했다는 것. 그게 그 성경 인물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생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간 삶에 당하는 것은 고생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내 스스로 부끄러워져 버리고 초라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한다 했을 때 그 고난, 고생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연 고생이 신자에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부러 고생하는 그 길로 밀어넣어서 인도하실 때가 많으냐. 그러한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한 경우로는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이제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의 그 여정을 살펴봐서 알겠지만은 바울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 순탄치를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이 처음부터 바울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고린도에 전도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니까 오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였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막아버리고 마게도냐로 그 길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 마게도냐로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마게도냐로 온 그 결과가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오게 갇히기도 했고 말이죠. 복음을 전했다 해가지고 반대를 받고 또 자기를 잡으려는 그런 무리들만 잔뜩 생겨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면은 거기까지 찾아와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고생을 막 당했다 그 말입니다. 이쪽에 쫓겨가 저쪽 가면 저쪽에 쫓겨가지고 그 또 이쪽으로 오게 되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가고 싶어 한 곳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아, 내가 저기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서 가는 거, 그게 바울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는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 그게 바울의 인생이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아덴까지 밀려왔는데 아덴이 와가지고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철학자들에게서도 또 복음을 말했죠. 근데 대접받는 게 뭐였습니까? 말쟁이다. 당신 말쟁이다. 는 이런 대접받았잖아요. 그래, 아덴에 와서까지도 바울은 대접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게 된 것을, 아, 그냥 복음 전하려고 고린도 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생하면서 쫓기고 쫓기다가 오게 된 곳, 도착한 곳이 고린도구나, 그리 생각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래, 고린도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 와가지고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는 몇 번 그 등장하지를 않아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그런 그 부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건 로마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로마서 16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는 이것은요, 같은 형제끼리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 대신 죽겠다,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죽는 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죽겠다, 내 형제를 내가 죽겠다, 이건 뭐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근데 아굴라 부부하고 바울은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생판 모른 남남의 사람입니다. 그냥 고린도에 와가지고 만나게 된 진짜 아무 상관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 때문에 하나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 지금 하나가 이렇게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 마음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통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저 다른 신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죽는다는 것,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겠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힘을 얻었을 거예요. 에베소 옥에 갇혔을 때에 그 교인들이 헌금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선물하는 그것만 가지고 바울은 힘을 얻고 감사하는 그런 그 벅찬 마음이었는데, 자기를 위해 대신 죽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 형제가 있을 때에 그게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복이 되기는 커녕 화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 인생에 득이 되는 진짜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툭하면 싸움이 나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 만났다. 굉장히 짐이 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사회가 경쟁 사회고 서로 이기려고 짓밟는 그런 사회인데 이런 사회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나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 어떤 그야말로 마음이 통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에 그런 어떤 형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건 그야말로 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을 바울에게 있어서 그건 참 큰 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생은 그냥 애매하게 당한 고생이 아니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냐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은 고린도에 갈 계획을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도망치야 될 형편이 돼가지고 도망을 치고 치다 보니까 이제는 고린도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생하면서 왔다는 말이죠. 고린도에 와가지고도 아굴라 부부를 만날 계획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아굴라 부부를 몰랐습니다. 이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서 떠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한 사람도 없고 바울의 복을 막 환약하며 더 있어달라 했던 이런 그 상황이었다면 이 사도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났겠는가?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또 데살로니 가가지고도 그곳에서 유대인이 배척받고 쫓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냥 데살로니 계속 남아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면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그 당했던 여기에서의 고생, 저기에서의 고생, 이런 것들이 서로 모아주고 합력해서 바울로 하여금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이루었다는 이런 답을 내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는 이건 우연히 그렇게 아닙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에 흔히 보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지금 내가 기도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흔히 보여주는 그런 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우린 좀 마음이 성급해가지고 어떤 일이 될 거기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당장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를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게 해가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려고 합니까? 미리 답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그 좀 성급하고 좀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답은 저 멀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다면은 내가 실제 그 답을 풀어가면서 그 답을 나에게서 이뤄나는 거 이게 필요한데 나는 지금 뭐 풀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다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인도가 뭡니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 성급한 걸어간 모습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때그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세월이 지나고 지났을 때에 맺어진 열매를 딱 보면서 아하 옛날 그게 그랬었구나 그래 깨달아지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도 갖지 마시고 답답해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 조용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참 필요합니다. 마치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옆에서 보면서 뭘 그리려고 하는가, 뭐가 그려지는가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켜보다 보면은 나중에 다 알 수가 있는데, 다 그려지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화가한테 물어봐가지고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근데 하나님 뭐 아무리 물어봐 답을 안 합니다. 답을 안 하죠. 왜냐하면은 가만히 기다리면은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그 고생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었는가. 어느 시점에 도대체 보게 될 때에, 아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시려고 그때 이런 일을 있게 하셨고 이렇게 나 고생시켰구나 하는 거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인생에 대해서 신자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있었던 일의 그 시작과 마지막을 성경을 통해 다 알고 나서 본문을 보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런 느낌만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바울이었다면은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했겠다. 가고 싶은 아시아는 가게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생각지 않은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는데, 벌어진 일들이 온통 고생바가지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좀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락해서 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원망 나올 것도 한단 말이죠.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 일들이 아마 몇 번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거의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고생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생들이 여러분의 원래 주어진 고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참 고생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런 고생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어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들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내 고생 끝이 낙인지 아니면 더 큰 고생인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말씀 안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겪는 고생이나 또는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거 분명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우두커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생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건 그랬다 치고, 도대체 왜 이런 고생을 주십니까? 이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은 참 고생하지만 한 5년 지나면 고생 다 끝나고 돈도 벌고 편하게 살 것이다. 이런 답을 주면은 그래서 참을만하죠. 견딜만하죠. 아직 5년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말한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게 뭐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그 사건 하나하나 그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시는 것이 드러나고 확실히 드러나고 그걸 알게 되어질 때까지 우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근데 분명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해로운 길로는 인도하지를 않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고생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해로운 길로는 안 밀어넣는다. 나를 유익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믿어진다면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자는요, 내 자기 인생을 지금 현재 주어진 것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러한 생각은요,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화가는 아직 그림을 다 그리지도 안 했는데 다 그리지 않은 그림을 가지고 잘 그러니 못 그러니 뭐 이것밖에 안 돼 이런 평가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죽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만들어내실지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과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한다 이건 잘못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항상 지금 당장의 것을 가지고 내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항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일처럼 현재의 것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교회 일도 때로는 망치는 것이 많이 있죠. 그 선교사가 그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외국과 선교를 할 때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파송을 한 사람들이 자꾸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것, 이게 제일 힘든 거라고 합니다. 외국에 갔으면은 바로 선교합니까?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외국 가가지고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문화가 틀리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선교를 해요? 가서 뭐 그 나라만 설교한다 해가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사람이 돼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선교거든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서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 사람이 돼가는 과정, 이 모든 게 다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선교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조급해가지고 보낸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몇 명 전도했냐, 교회 몇 개 세우냐, 자꾸 이런 성과를 기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선교사님 그게 제일 힘든다 그래요. 그래도 뭐 선교회 받고 돈 받고 있으니까 속되면 돈값을 내야 된다 이런 막 짐이 있거든요. 사실 또 국내 교회들이 선교비를 보내면서 돈값을 해주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교사들이 들어가자마자 교회 막 세우려고 하고 무조건 사람들 교회 나오게 하려고 일을 쓰는 그런 그 고민들,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페루에 있는 정일규 선교사님도 그런 어려움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하고도 얘기하면서 참 그게 너무 고민되고 어렵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이런 생각해 보십시다. 선교사가 가 선교를 했습니다. 수십 년 선교는 겨우 한 명이 이제 전도했다 그 말이죠. 한 명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볼 때는 분명히 우리 시각 가지고는 선교 실패한 겁니다. 그동안 선교비 막 그 집어넣은 걸로 보내준 걸로 먹고 놀았나 이런 말 듣기 십상이라 그 말이죠. 근데 전도한 그 한 명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 그 사람 때문에 수천 명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그 선교사의 선교가 실패했다 할 수 있냐, 성공했다 할 수 있는가, 그 답을 누가 내립니까? 이런 비록 사람이 하지만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걸 알면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은한도 일을 이루어준다 이런 뜻으로 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구절은요, 지금 나에게 현재 되어진 것 이걸 가지고 같이 판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일을 이룰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만 일하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고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가시밭길, 자가밭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걸 바라보면서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자가 할 일은 다만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일, 하나님만 소망하는 일,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고 편안한 편안함 속에서도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신자는 지금 되어진 일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지금 되어진 일이 조금 잘 되었다 그렇다 해가지고 안심하고 교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업이 같으므로 함께 그 아이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업이 같았다 이런 얘기는 바울이 하는 일이나 그 아굴라 부부가 하는 일이 같았다 그런 얘기죠. 그 바울의 직업이 그 장막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들 말하는데 바울이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뭐 그런 직업 가졌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바울에게는 그 장막 만드는 것, 천막을 짓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죠. 그리고 또 아무도 없는 사람, 또 아무도 그 아는 사람 있고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없는 고린도에 왔으니까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다 보니까는 자기 기술을 이제 써먹기 위해서 장막 만든 사람을 찾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 이게 다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도요 원래 고린도에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걸 보면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던 그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 다 쫓아내버렸어요. 다 추방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을 쫓아내지를 않았다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지를 않았을 것이고 또 바울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쫓겨난 거, 바울이 고생고생하는 거 이런 일들이 맞아떨어져가지고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에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옳다는 거죠.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은속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유익을 얻었다는 거 제가 그걸 잊지를 않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게 있었다면은 이렇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가만 보면 아마 안 그랬을 거다. 이렇게 여겨져요. 뭐 딴 데가 이렇게 했다면 당장 뭐 몇 개월 못 가가지고 뭐 그만뒀겠죠. 근데 은속교회가 저를 뭐 저 오라고 청빙할 때에 그때 제가 은속교회 오려고는 마음 안 먹었습니다. 뭐 그때 필요한 정 목사님이 사람 보낸다는 겁니다. 주일날 그 주례교회 가가지고 내 설교 들어볼 거다.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왔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이상하게 상황이 제가 부산에서 나오게 돼버리겠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던 겁니다. 이 일이었던. 그래 저도 뭐 갈 데 있어 안 간다 버텼겠죠. 근데 대구에서 오락하니까 갈 데 있다면 가자. 근데 그렇게 오게 된 거라 그 말이죠. 어쩌면 그냥 억지로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은속게 오락하니까 그게 맞아떨어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그게 그냥 지놓고 보니까는 그게 저한테는 큰 유익으로 참 남았더라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뭐든 되어졌다면 못 만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었다면 나는 저 사람 만났을까? 아니야, 못 맞았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될 사람 많을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저 역시 여러분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믿게 되어진 것이라면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얼마나 많이 막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은항이를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여러분의 길을 막고 또 막았겠는가. 그런 게 당시에는 불만이고 나의 고생이고 어려움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런 답이 다 내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 일로 절대 판단 못한다 그 말입니다. 고생에 고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대로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업 바뀔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내 편한 상황이 내일 어떻게 고생으로 바뀔지 누가 압니까? 지금 고생이 내일 편한 걸 바뀔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 내가 고생하는 인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고생이 아니었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을 수가 없을 거다. 그런 답을 또 이룰 수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게 되었고 하나님 소망하면서 이날까지 내가 붙을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인 좋은 것 그걸 열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현재의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지금 현재 좋은 건 누리고 살려고도 하지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때에 따라서 주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다. 승리자는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죽는 것 그게 승리자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 그렇다 해 승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어떤 사람 죽을지 누가 압니까?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대로 죽는 것 그걸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신앙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고생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 그 바라보면서 지금 되어진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되어질 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죠. 그럴 때에 고생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의 세월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질 거예요. 야곱처럼 야곱도 순간순간 고생 때문에 참 얼마나 마음이 이탈했겠어. 근데 마지막 순간 나이 다 들었어 바로 앞에 서가 당당하게 나 험악한 세월 살았어. 그 세월은 원망이 아니고 그 세월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세월이었다는 그런 그 당당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지도록 지금 있는 것만 보고 낙심하고 주저앉기보다도 되어질 일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맺을 그 열매 믿음의 열매들 그걸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있게 소망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가 우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그게 사도 바울이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참으로 목숨까지 대신해주는 귀한 동역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고생들이 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쓰이는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지금 현재의 것, 그것만 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신 손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소망하면서 그야말로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대로 죽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열심히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